일기가 매우 불순하고 또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중앙교회 가족들에게 오늘 성령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절더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한 말씀 외에 한 절을 더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6절로 6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6절로 68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풍족하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뭐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살았지만 그런대로 순탄하게 살아온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한 50여 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돌이켜보면 고난과 함께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난과 고통을 언제나 사람들은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을 지금 구로구 오류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회기동까지 통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삼육중학교가 회기동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오류동 역까지 일단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와서 이제 오류동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23번 버스를 타면 이쪽 이문동 가까이 그 지금 회기역 근처에 버스가 서면 거기 내려서 이제 학교까지 또한 15분 정도 걸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집에서 역까지 걸어 나오는데 중학교 2학년 1학년 한 2학기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얼마나 그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지 그 저희 집에서 역까지 나오는 그 30분의 거리가 정말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그때 어린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나름대로 우산은 받쳐들긴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얼마나 비바람이 세게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지. 참 내가 이 고생을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주 그 당시 그 순간은 정말 아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졸업 예배를 드리고 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졸업식을 하고 그렇게 행사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대개 이제 금요일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헌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 지금 삼육대학 후문에서 자취하고 있던 한 친구 집에서 한 대여섯 명이 그냥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안 쓰던 집에 이제 연탄불을 피우고 몇 친구들이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부엌에 제일 가까운 문 쪽에 제가 누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례차례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일렬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친구가 새벽 한 4시 반경에 어떻게 눈을 떴습니다. 조금 그 부엌 문 쪽에서 멀리 자던 친구가 눈을 떴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천사가 깨운 것이지 아마 저절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떴는데 제 사지가 틀리고 있더래요. 막 손이 틀어지고 이게 뭐 아주 심상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탄가스를 먹은 거예요. 제가 제일 부엌 문 가까이서 잤기 때문에 제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가서 그 옆에 집에 한 집에 대문을 두들기고 그냥 연탄가스라는 소리만 한번 지르고 자기도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한두 집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을 깨우다가 김치국물을 마시우고 해가지고 그때 그 친구가 그 시간에 안 일어났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도 물론 없었겠죠. 참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어떻게 하사관 학교로 이제 착출이 돼가지고 6달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예화로 몇 가지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저하고는 정말 너무나도 체질에 맞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됩니다. 아주 시작부터 그저 욕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그저 난폭하게 다루는지 사람을, 뭐, 여긴 뭐 낙엽도 직각으로 떨어진다고 그래 가면서 그냥 어떻게 사람을 들들 볶는지 아주 참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뭐 합회와 연합회를 거치면서도 상당히 많은 뭐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합회 있을 때인데 일이 얼마나 그냥 한꺼번에 많이 몰아닥쳤는지 뭐 정말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갑자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행사 같이 막 이렇게 몰아닥치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하면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맥박이 뛰다가 멎어요. 한참 있다가 뜁니다. 그 다음에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맥박이. 전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스트레스가 과다해서 부정맥이 왔다는 겁니다. 연합회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고난은 고난입니다. 참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무엇을 원칙대로 바르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융통성 있게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전체를 향해서 제가 맡은 부서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그 좀 원칙대로 하면은 그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그냥 원칙대로 따지고 하느냐고 뭐라고 그러고 또 좀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하려고 하면 원칙대로 해야지 또 왜 그러냐고 하고 늘 인간 주변에 우리 삶의 주변에 고난이 있습니다. 중앙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또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 여기도 역시 고난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당하지 않는 일에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교우들 간에 서로 약간 불화가 생기면 그것이 저에게 고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교회 자리가 비워도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왜 안 오셨을까? 그분은 오셔야 될 뿐인데 오늘 왜 안 오셨을까?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도 꼭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한 분인데 이렇게 안 보이면 설교 도중에도 머리에 약간 혼란이 옵니다. 말은 하면서도 그분이 왜 안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떤 면에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적 고난을 받든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든지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난을 헤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 아이를 정말 아주 고통 속에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사지가 틀리고 몸이 자유롭지 않은 아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체 부자유화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과 함께 가족들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결혼해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거동을 못합니다. 다 수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고통입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진 않고 10년, 20년을 그렇게 사십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운영하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고난이 또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죽기도 하고 아내가 죽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지만 자식이 먼저 죽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진단해 보니까 암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가 어떻게 일을 만들어서 고소를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수험생, 입시생들의 고난이 심합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마음 놓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못한 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입시를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나보다 더 유능하고 나보다 더 잘나 보이면 괜히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납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큰 나라에 충격을 주었던 정몽훈 현대 회장도 아마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자기의 삶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해. 고해가 무엇입니까? 고해. 고난의 바다입니다. 고난의 바다. 모든 인간은 고난의 바다를 헤엄쳐 가다가 끝내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헤엄쳐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저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나운 고기에 물려서 상처를 입거나 치명상을 입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만나지 않았지만 기력이 다해서 이제 탈진이 돼서 생이 끝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상스럽게도 고난과 고통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 속에 살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고생스럽고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이 닥쳐오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합니다. 저도 고난이 있지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뭐 대답 안 하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연속되는 인생이지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고난은 왜 오는 것인가? 고난이 왜 오는가?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전도서 1장 13절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온갖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도 하늘 아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 즉 괴로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괴로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생을 시키고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고난이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나누셨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무엇을 하여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인간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자체가 고난과 고통입니다. 지금 인간 세상에서 혹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체가 바로 그 고난과 고통과 불행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가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다. 아마 요즘에 이 피서철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주로 이럴 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피서를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떠날 순간에 약간의 그 흥분됨 또 혹은 유쾌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가자마자 얼마 안 되면 자동차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좁은 공간 속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아주 답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고생하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집이 최고다. 그래도 집이 제일 낫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참 이상도 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좀 자유롭게 재미있게 유쾌하게 살고 싶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주 상당히 부푼 가슴으로 집을 떠났지만 집을 나온 그날부터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즐거움은 있었지만 집을 나가 있는 동안 내내 잠깐의 쾌락 시간만 끝나면 언제나 저녁이 되면 고통이 오고 고민이 오고 불행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해와 같습니다. 고난의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이기적인 본성과 또 죄악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불행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욥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고생하면 못 살 겁니다. 정말 욥은 이 고난당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뭡니까? 그 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면 이렇게 톡톡 치면 뭐가 올라갑니까? 조그만 그 불티, 조그만 먼지 같은 불꽃들이 이렇게 불티들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볍기 때문에 열이 있고 가벼우니까 아주 가볍게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건 자연 법칙입니다. 여기 욥이 고난에 대하여 말하기를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욥이 인생 철학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오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물론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추적해 본 결과 세 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태어난 세상 자체가 고난의 바다이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이 바다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죗된 본성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들이 고난을 만들어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사욕 때문에 안 그래도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또 부가적으로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또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세 번째는 이 땅에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악한 천사, 사탄, 마귀, 악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몰아넣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할 수 없는 이 불가피한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고난을 자초하는, 고난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고난이 많은데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기성 사업에 뛰어들어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언젠가 고난이 올 것이 예측된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아주 모험심을 가지고 너무 쉽게 달려드는 사람은 결국 고난 속에 끝납니다. 아주 무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뭐 그 본인들이 들으면 절 보고 참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이렇게 가파른 암벽을 왜 타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보는 사람도 아주 아찔한 그 일을 뭐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지 뭐 이렇게 지는 힘을 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왜 올라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건 그렇게 해서 그런 일 하다가 그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즐겨하는 분들에게 참 죄송합니다만 제 머리를 이해가 안 가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왜 그렇게 빨리 몹니까? 그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죽으려고. 왜 그렇게 고난을 자초하는지 모릅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지혜는 그렇게 스스로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위험도 안 하고 모험도 안 하지만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지만 고난이 옵니다. 그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아주 수용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고난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건 거부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군대 가서 뭐 일기는 아니고 무슨 뭐 수필도 아니고 일기와 수필 비슷하게 적어놓은 글귀가 생각이 하나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쓴 내용을 글자도 안 틀리고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환경에는 필연적인 환경과 선택적인 환경이 있다. 선택적인 환경은 자기가 옮겨갈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환경을 말한다. 필연적인 환경은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환경을 말한다. 군대 생활은 필연적인 환경이다. 그러면 필연적인 환경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단 이 필연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보니까 훈련받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는데 어쩌면 나는 군대 생활 도중에 목숨이 닿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군대 생활을 부실하게 할 경우에 나중에 엄청난 후회가 올지도 모르니 군대 생활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성실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제가 실제로 군대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내일처럼 했습니다. 옆에서 장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를 보고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뭘 그렇게 사냐고. 그러나 저는 이 필연적인 환경,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즐기고 재미있게 살려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년에 가까운 군 생활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아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지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욥이 그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렇게 무고한 고통과 시험을 만났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내가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 처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시키는 과정일 것이다 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시련과 고통을 참았습니다. 고난을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나를 재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축복받고 만사가 형통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한쪽 면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풍랑이 일다가도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지나가면 풍랑이 멎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잔잔하던 바다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도 풍랑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끝나고 복이 이르러 온다는 생각,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과 고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무엇을 짊어지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가 자만하고 자고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무엇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던 그 몸의 가시가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해서 해석하는 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력한 빛을 만났습니다. 그때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나중에 치료를 받고 보긴 했지만 아마도 그 뒤로 사도 바울에게 계속 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편치 못한 상태로 평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있고, 여기 지금 내 몸에 있는 가시가 아마 그것이 아닌가, 그런 뭐 추측이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주님, 좀 이 고통 좀 없이 해주십시오 하고 세 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주 정식으로 아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세 번 하는 걸 보니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어떤 한 가지 그 가시, 어떤 육체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정말 계시를 직접 받은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하고 자신만만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할 공간과 여지가 없어집니다. 어느 한쪽이 약하고 어느 한쪽이 부족하고 어느 한쪽에 고난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애타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무 온전하고 아무런 장애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우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약함, 나의 고난, 나의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이 내 속에 머물러 계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은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고리가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끊어지면 좋겠습니까? 붙어있으면 좋겠습니까? 붙어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이 땅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교회가 다 평안하고 매 안식일마다 한 열댓 명씩 교인이 새롭게 들어오고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면 안식일마다 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교회가 꽉꽉 차고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기도할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척척 잘 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고난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혹시 교회가 좀 비고 힘들어도 어려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오면 불평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좀 조절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고통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사셨지만 언제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겁게 사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제거하고 역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위해서 살 때 고통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쁘게 사셨던 이유는 그분의 모든 24시간의 생활 자체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그 중심이 다른 사람으로 옮겨져 갈 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크게 기뻐할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서두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교통신호를 위반하다가 저쪽 빨간불인데 그냥 돌진하다가 사고를 한번 만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교통법규를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한번 된 맛을 보고 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시련이 오는데 그런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의 법도를 잘 지킬 때에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고난을 극복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이 긴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잠시 잠깐의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의 고난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고난은 집으로 돌아가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이 고난은 멈추고 끝납니다. 우리 모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 인간들, 동료 사람들 다 고난의 바다를 헤치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고통을 더해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고난의 바다를 같이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읽겠습니다. 남에게 오해받으면서도 끝내 변명하지 않고 숨겨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어가기보다 포기하고 접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맙시다. 나는 웃고 있는데 당신은 왜 울고 있냐고 묻지 맙시다. 감추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면 다 똑같고 숨기고 있는 것이 다 밝혀지면 그가 더 빛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로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입으로 하지 않은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설명 없이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보지 마시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내놓지 못한 말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야구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시면 타자가 공을 딱 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쫓아나갑니다. 그 야구에는 베이스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제일 그 캐처가 앉아있는 베이스를 뭐라고 합니까? 홈 베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베이스를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합니다. 타자가 공을 친 다음에 어디를 떠납니까? 홈을 떠납니다. 못하기 위해서 떠납니까? 다시 돌아서 홈인하려고 떠납니다. 근데 홈인할 때까지 편안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아홉 명의 수비수들이 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경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 이 집을 떠난 타자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뒹굴기도 하고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정말 그 아홉 명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홉 명의 수비수들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가지고 마침내 홈인합니다. 모든 고난은 타자의 고난은 홈인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 아버지의 나라로 홈인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고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타자가 그 베이스 세 개를 밟고 홈인할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벤치에 앉아있는 감독의 사인과 지시를 받고 움직여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아웃이 잘 됩니다. 그런데 노련한 감독의 말을 듣고 그 사인을 보고 움직여가면 좀처럼 죽지 않고 가까스로 홈까지 들어오고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떠난 이후에 당하는 모든 고통의 길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코치를 절대적으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는 안전한 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호민하면 이러한 상태가 올 것입니다.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의 감독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으시면서 마지막 호민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내시다가 마침내 하늘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